14. 또 한 번의 봄. 의식주의 언어, 진선미의 언어. 그 사이에 봄이 왔다. 북악산에 눈이 녹고 꽃이 피었다. 공기는 순해졌다. 3월이면 내가 없을 거라던 선생님의 말은 봄눈처럼 녹아내리고 어느새 또 한 번의 진달래와 개나리가 지천을 덮었다. 색색깔 봄의 노래에 감사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묵은 겨울대를 벗은 선생님의 쩌렁쩌렁한 육성이 아지랑이 피는 봄 공기를 뚫고 날아왔다. 요즘엔 자신에 대해 쓴 가족들의 글을 읽는 게 흥미롭다고 했다. 어떤 부분이 흥미로우세요? 집사람이 나에 대한 평을 쓴 것을 가져왔어. 그 사람이 나를 보헤미아라고 썼더구만. 영국 것, 프랑스 것, 국적 가리지 않고 취한다고. 자기는 골동품을 좋아하는데 나는 골동품을 아주 싫어한다는 거야. 나는 컴퓨터 같은 첨단 사물만 좋아하는 매우 추상적인 인간이라고 썼어. 생활감, 현실감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동의하세요? 정확한 지적이야. 그런데 보헤미아는 글로벌로 첨단 사물을 디지털로, 그리고 추상이라는 말을 메타라는 말로, 그 워딩을 바꿔보게. 그와는 다른 내 모습이 떠오를 걸세. 보헤미아는 글로벌리스트를 바꾸면 어떤가. 글로벌과 로컬을 합쳐 글로컬리즘이라고 말하고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결합해서 디지로그를 만들어낸 또 다른 일면이 드러나. 그리고 추상적이란 말을 메타로 바꿔놓으면 어떤가. 다양한 메타포가 많이 등장하면서 120볼트와 250볼트의 차이처럼 일반 언어와 전압이 다른 내 문체와 글쓰기의 방향이 드러난다는 말일세. 옛날 문학사상의 권두언을 썼던 그 글들을 생각해보게. 시도 산문도 아닌 언어들 말이야. 스포츠로 예를 들어볼까? 가령 농구선수는 필드에서 뛰는 선수고 코치는 밖에서 플레이에 참여하는 메타 선수인 거야. 내가 추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보재기론이나 가위바위론을 썼겠나. 그렇게 아내의 글에 응수해봤지. 골동품은요? 집사람은 골동품을 좋아해서 자주 사. 나는 그런 골동품에 관심이 없느냐? 아냐. 전주에서 강연하고 백납병품과 화조 병품을 사서 서울까지 싣고 왔어. 그런데 관심의 포인트는 달라. 병풍을 산 건 그 형태 때문이야. 그렇게 크게 접은 가구의 형태는 서양에는 없는 구조지. 완전히 접어도 완전히 펴도 병풍이 아니야. 반쯤 지그재그로 접혀진 모습. 그 음량의 모습에 반한 거라네. 병풍 산맥 계단 그 형태를 상상해보게. 다 접혀있는 것들이잖아. 들락날락 무한 반복이지. 가구를 봐도 서양과 동양은 동시에 본다고 했다. 서양의 양복은 높고 길어 옷을 위해 기능을 위해 만든 구조물이지. 동양의 가구는 인간을 표준으로 했어. 옷도 객혀서 넣었지. 나는 모든 언어를 이렇게 비교적인 메타 언어로 사용한다네. 좀 어렵게 말하면 나는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 판단 이성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쓰고 있는 거라고나 할까? 집사람은 땅의 언어인 의식주에 관심이 있지만 나는 하늘의 언어인 의식주에 내재된 진선미에 관심이 있는 거라네. 의식주를 이야기하는 게 일반 언어고 진선미를 이야기하는 게 메타 언어야. 마지막으로 내 아내가 내 남편은 일밖에 모른다. 병원에서 수술하고도 교정 보고 글 쓰고 아버지 제삿날에도 돌아와 일을 한다고 하지. 그래서 내가 그랬지. 여보, 죽기 전까지 바느질하는 샨넬 보고 주위에서 좀 쉬세요. 걱정했더니 샨넬이 뭐라고 했는 줄 아나? 너희들은 이게 일로 보이니? 나는 이게 노는 거고 쉬는 거야. 기가 막힌 이야기라네. 노동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야. 노동에서 벗어나는 걸 쉰다고 하지. 내일이 나한테는 노는 거였어. 나는 워커홀릭이 아니라 재미에 빠진 인간이었다니까. 허허. 보헤미안도 아니고 추상적인 사람도 아니었으며 워커홀릭도 아니었다는 선생님의 일갈이 상쾌했다. 글로컬리스트였고 메타적인 인간이었다면 재미에 빠져 산 인생이었다고 아내와도 조목조목 논쟁하는 남편이라니. 가끔 저는 궁금합니다. 선생님은 지적인 분으로 남고 싶으세요? 시적인 분으로 남고 싶으세요? 보들레르 같은 사람은 죽기 전에 종탑이나 다락방이나 지상에서 한치라도 높은 곳에 있고 싶다고 했네. 높은 곳에서 아름다운 곳을 보며 찬란한 시 한 편을 남기고 싶다는 거지. 나도 다르지 않네. 지적인 것은 마음을 울리지 못해. 주변에 있는 사물, 바람, 햇빛, 신발, 단추, 머리카락. 그런 사소한 것들이 저희들끼리 부딪혀 나오는 진동이 파문을 일으킨다네. 지식은 울림을 주지 못해. 생명이 부딪혔을 때 나는 파동을 남기고 싶은데 쉽지 않아. 돈의 길, 피의 길, 언어의 길. 지적인 뇌와 시적인 뇌의 점위지대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돌출했다. 갑자기 커브를 틀 듯 선생은 생명자본 이야기를 꺼냈다. 한때 그가 생명자본론 이야기할 때 경제학자들은 죄다 비웃었지만 코로나 이후 생명과 관계된 가치가 물질 가치보다 높아지지 않았느냐고 목소리 톤이 높아졌다. 터키 이민자 부부가 만든 코로나 백신 덕에 화이자 주가가 고공행진했고 백만장자가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고. 일찍부터 의료와 농업과 AI 교육을 외칠 때 다들 당신의 생명자본론을 먼 훗날 이야기로 흘려들을 걸 아쉬워했다.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경제 흐름은 물질보다 생명자본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생태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자는 거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생명자본보다는 생활인으로서 선생님의 돈에 대한 감각입니다. 선생님도 돈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내 되시는 강인숙 선생님은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하지만 돈에 대해서도 난 좀 색다른 경험을 갖고 있다네. 대학 다닐 때였어. 집사하고 나는 명동의 토양이라는 찻집에 들러서 차를 마셨지. 그런데 돈을 내려고 보니 지갑이 빈 거야. 저런. 그래서요? 급히 다녀올 때가 있으니 음악이나 듣고 있으라고 하고는 집에 갔지. 유일하게 현찰이 될 만한 물건이 영어 사전이었어. 그걸 전당포에 대신 고물 책방에 갖다 주면 당장 차값, 우동값 정도는 나오거든. 그걸로 데이트 비용을 썼지. 그렇다고 내가 젊은 나이에 돈이 없어서 사전 팔다니 비참하다 그랬을 것 같아? 아니야. 사전 팔아 우동 한 그릇을 먹었으니 셰익스피어가 쓴 것보다 더 많은 영어 단어를 내가 다 먹어치웠다고 기고만장했지. 몇십만 영어 단어가 내 뱃속으로 싹 들어갔잖아. 그러고 놀았단 말이야. 돈 때문에 배를 고프신 적은 없으시고요. 돈에 궁색했던 점은 말할 것도 없지. 다만 돈 때문에 내가 남의 집 담장을 넘었다든지 그런 적은 없어. 그게 하나님께 감사한 점이야. 돈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어. 돈은 인생에서 무엇입니까? 인간이 발견한 가운데 가장 기가 막힌 것이 돈이라네. 인간은 절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교환을 하며 살아가지.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식물과의 교환이야. 우리는 탄소를 내뱉고 식물은 산소를 내뱉지. 모든 생명 가치는 교환인데 핵심 교환은 세 가지야. 첫 번째는 피의 교환이라네. 그게 사랑이고 섹스지. 사랑은 생식이라는 목적을 벗어나지 않아 교환 가치가 없다면 인종은 멸종되겠지. 그 다음은 언어 교환, 그리고 돈의 교환이라네. 돈의 교환을 통해 생산과 소비와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지. 세상이 복잡해 보여도 피, 언어, 돈 이 세 가지가 교환 기축을 이루며 돌아가고 있어. 돈이 없으면 시장이 성립이 안 되고 피가 없으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생길 수 없고 언어가 없으면 사상이나 정의, 선, 가치는 다룰 수 없겠지. 내 말이 아니라네. 레비 스트로스가 문화 인류학에서 설명한 인류사의 3대 교환 구조지. 피, 언어, 돈을 기억하게. 그렇다면 돈이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해. 내가 돈의 주인이 되면 돈은 나의 최고의 협력자이고 하인이 되면 나는 최악의 인간이 되는 걸세.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살면서 돈의 하인 노릇을 한 적은 없다는 거군요. 여러 번 말했지만 돈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 적은 없었어. 오히려 올림픽 행사처럼 돈을 안 받고 할 때 가장 신이 나서 했지. 돈에 무관심이 하란 말은 아니야. 돈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알아야 하네. 애들한테 가르칠 때 황금은 황금으로 보고 돈은 돈으로 보도록 가르쳐야 하네.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면 비극이 생겨. 사실 생명과 돈처럼 먼 게 없다네. 생명과 자본을 붙여놓은 것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생명 자본인데요. 그건 물질 자본과 대비되는 자본을 얘기한 걸세. 그러나 교환 구조로 보면 피의 자유로운 교환을 막고 있는 게 돈이야. 그래서 이수일과 심순애가 생긴 거지. 나는 애를 좋아하는데 돈 때문에 다른 놈한테 팔려가는 일이 생기는 거야. 로열 패밀리들, 재벌가들은 피와 돈을 섞어 더 큰 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야. 돈은 돈의 교환을 해야지 피의 교환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 자기는 첫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부모는 부잣집에 시집 보내려고 하잖아. 드라마에서 맨날 그런 얘기 하더구만. 하하. 피의 교환과 돈의 교환은 경계가 다른 건데 돈의 교환으로 피의 교환을 하고 언어의 교환을 하려 들면 비극이 생겨. 3대 교환은 서로 제 갈 길이 있는 거야. 황금은 황금의 길, 피는 피의 길, 언어는 언어의 길, 제 각자의 길을 열어줘야 하네. 언어 교환도 돈이 명령하면 서글퍼져. 나는 이렇게 쓰고 싶은데 출판사는 저렇게 쓰라고 하면 작가는 의욕을 잃어버리거든. 출판사나 영화사에서 저거 자르시오, 안 팔려요 하면 작가나 감독은 어쩔 수 없이 잘라야지. 그러니까 감독판이 따로 나오잖아. 피, 돈, 언어가 각자 제 갈 길을 가야 하는데 현대사회는 돈이 가장 큰 힘으로 모든 길을 빨아들이니 큰일입니다. 돈의 비극이 딴 게 아니야. 돈의 교환 가치가 언어의 교환 가치, 피의 교환 가치를 침입할 때 이 3대 평행선이 부딪혀 충돌할 때 비극이 생기는 거야.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노래를 가르치지 말고 황금은 황금으로 보고 돈은 돈으로 보고 사람은 사람으로 보라고 가르쳐야지. 우리나라 말처럼 좋은 게 없어. 돌고 돌아 돈이라고 하잖나? 엊그제 재벌 회장에게 충성을 바치던 돈이 그 다음 날은 거지에게 갈 수도 있어. 돈에게는 주인이 없거든. 그날 들어간 주머니의 명령을 따를 뿐 복잡하지 않아. 중요한 건 단순해. 눈, 귀, 코. 다 단음절인 것처럼 돈도 단음절이야. 복잡할수록 천한 거라네. 누가 누구를 용서할 것인가? 그렇다면 사랑이라든가 용서라든가 두 음절의 단어는 어떻습니까? 사랑과 용서는 동의어라네. 나는 성경에서 고린도전서가 최고라고 생각하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맞먹을 정도의 엄청난 지혜의 편지를 썼어. 참으로 아름답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성내지 않는 것이라며,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갈 용기가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나는 성경 앞에서 모자를 벗을 수밖에 없어. 사도 바울은 사랑을 하면 100번이 아니라 1000번을 용서하라고 했어. 기독교의 교리는 사랑의 교리지만 그 사랑은 용서와 통하는 걸세. 사랑은 쉽지만 용서는 어렵습니다. 사랑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베풀 수 있지만 용서는 다릅니다. 죄 지은 자들끼리 그 분량을 놓고 다투는 일이니 용서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을 용서하려면 커야 되고 높아야 되고 힘이 있어야 하지. 용서하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라네. 가장 큰 용서의 존재가 누구겠나? 신이야. 하나님이지.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게 기독교야. 기독교는 하나님이 끝없이 인간을 용서하는 종교일세. 하나님만이 인간을 용서할 수 있어. 교황이 그걸 해줄 수 있나? 안 돼. 면죄부 팔다 딱 걸렸잖아. 구교라는 게 별거 아니야. 교황청에서 용서해 준다고 면죄부를 돈 받고 팔다가 루터한테 걸린 게 구교야. 용서를 돈으로 팔다 천년성에 무너진 거야. 하나님만이 인간을 용서할 수 있어. 누가 인간을 용서할 수 있나? 다 용서받을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혹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용서란 말을 잘 쓰지 않아. 나는 용서받을 사람이지 용서해줄 사람이 아니야. 100번 생각해도 다르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야지. 무슨 말인 줄 알겠나? 나는 말일세 용서받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인간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짓는 일이라네. 인간이 얼마나 죄가 많으면 코로나 때 다섯 사람이 모이면 안 된다고 하겠나? 숫자가 많으면 안 되는 거야. 죄가 다섯 배나 되잖나? 나는 용서할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을 사람이라는 선생님 말이 칼날처럼 내 머리에 박혔다. 피조물이라는 커다란 카테고리 속에 자신을 던져놓고 보는 당신의 선험적 겸손에 나는 또 한 번 할 말을 잃었다.